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땅을 샀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의 타향사리를 청산하고 아비의 집이 있는 헤브론으로 귀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20년 전 어머니와 사기극을 벌여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자기보다 몇 배나 더 사기꾼인 삼촌을 만나서 14년 동안 직사도록 고생한 끝에 얻은 두 아내와 그들의 여종 둘과 이 네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11명과 그 후 다시 6년을 일해서 도합 20년을 일해서 얻은 많은 가축들과 노비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전에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 에서와의 극적인 상봉을 하고 형의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헤어진 직후입니다. 브니엘은 요단강 동편 얍복 강가에 있는 마을의 이름인데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브니엘이라고 부른 겁니다. 오늘 본문 33장 16절 17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과 헤어진 후에 그곳에서 남쪽으로 직진하여 암몬과 모압 지역을 차례로 통과해서 자신이 사는 세일산 에돔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은 요단강을 향하여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브니엘에서 몇 마일 떨어진 숫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을 짓습니다. 에서를 만나고 난 후 고갈된 우, 양과 약대와 나귀대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극구 사양했지만은 야곱은 에서에게 무려 550마리나 되는 자신의 가축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갖고 나온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이 났을 겁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18절을 보면 야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관문인 세겜성에 이르릅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5마일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 더 중요하게는 당시 주요 운송도로들의 교차점이었고 농사지을 땅과 목축을 할 땅이 풍성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외국인 거류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세겜성에 들어가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바로 밖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 땅을 은 100량을 주고 그곳 현지 사람으로부터 삽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매장지가 필요하기에 해쪽 속으로부터 땅을 샀는데 야곱은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으로부터 땅을 산 겁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건부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기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고 단을 쌓은 겁니다. 물론 지금 야곱은 아직 헤브론에 있는 아비집까지 가려면은 아직 2, 3, 4일 길은 꼬박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하루 정도 길은 좋게 더 가야 합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고향에 다 온 것으로 다름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야곱이 세겜 성 밖에 정착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몇 년은 지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0장 31장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났을 때 디나는 약 7살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갑니다. 세겜 성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롯이 소돔 가까이 장막을 쳤다가 곧 소돔에 들어가서 산 것처럼 디나도 세겜성 여자들 성에서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성읍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디나의 행위는 당시 유대인들 관습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혼기를 맞은 처녀가 에스코트 없이 나가서 이방인 땅에서 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디나가 성읍에 들어가자 곧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히위 족속 추장의 아들 세겜의 눈에 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맙니다. 세겜의 행위는 결코 옳지 못했지만 3절을 보면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차버린 다윗의 아들 암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암논보다 100배 나았습니다. 디나에게 부드럽게 말했다고 하고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세겜은 미리 관계를 갖고 그것을 빌미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자녀들의 혼사는 100% 부모들이 흥정했기에 특별히 자식이 버려놓은 죄에 대한 사후 처리는 부모가 했기에 세겜은 아비 하몰에게 요구합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아버지에게 요구하듯이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이 세겜은 하몰의 아들들 가운데 하몰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야곱은 세겜이 자신의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가축을 치느라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또 다른 이유는 더 큰 이유는 디나를 포함해서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야곱은 별로 사랑했지 않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1절을 보시면은 34장 1절을 보시면은 창세기 기자가 말합니다.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지 않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더니 합니다. 라헬이 낳은 딸이 아니라 디나가 낳은 딸이 나갔다고 합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창세기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예가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신에게 속한 여자들, 자식들을 세 패로 나누어서 보냈는데 제일 앞에 여종 둘과 그 여종 둘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제일 앞에 내보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오는데 자신을 치면은 앞에 있는 자들 먼저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느냐? 아내 둘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 그리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 여섯, 그리고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 이거를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인간의 장벽을 내보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제일 뒤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차하면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도망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론 레아의 자녀들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늘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살았을 겁니다. 실제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들어와서 이 일을 듣자 심히 슬퍼하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세겜이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일, 곧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과 같은 배에서 나온 여동생이 이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분노도 표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하몰은 야곱과 아들들을 찾아와서 세겜과 디나의 혼사를 흥정합니다. 자기 아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연연해한다, 참으로 사랑한다고 통보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그에게 아내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제의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민족과 너희 사람들이 사돈 관계를 맺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땅을 차지하고 비즈니스를 하여서 정착하라고 합니다. 야곱이 장막 칠 땅을 구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아들 세겜이 디나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아무리 큰 혼수감이라도 예물을 청할지라도 다 주겠다. 다만 디나만 내게 주어서 내 아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명시적으로 수긍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보상도 다 치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 일행은 자신들의 땅에 객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디나는 자신의 수중에 있기에 야곱 일행은 자신의 제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몰과 세겜은 세겜이 저지른 죄에 대한 아무런 회오도 없이 단지 피해 보상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의 건방진 태도에 분노했지만은 여동생이 그들의 수중에 있기에 여동생을 찾아와야 하겠기에 그들에게 기만적으로 대답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거짓말로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너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할례받지 않은 남자들에게 우리 딸을 주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모두 할례를 받으면 너희 제의를 받아들여서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와 한 민족이 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곧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딸을 데리고 갈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허풍을 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그 아들과 흥정하면서 그들의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을 사고 그들과 그들 땅에서 장사하는 이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이득보다 동생의 영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에게 수치는 곧 그 민족에게 큰 불명예요, 큰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러 민족들에게 할례는 성인 예식의 일부로 행했던 것이었고 결혼하기 전에 행했던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당시 관습에 따라서 성문에 가서 성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합니다. 야곱과 그 일행은 우리들에게 우호적이고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이 살 땅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그들과 같이 살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자네들 배우자를 찾는 데도 유익이 되고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소유는 결국은 우리의 소유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자고 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눈이 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되었을 때,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는 칼을 차고 성에 들어가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포함해서 성 중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그 후에 세겜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습니다. 자신의 종으로 삼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민족들에게 노예로 팔았을 겁니다. 아들들이 하몰과의 언약을 어기고 세겜의 남자들을 다 살육하고 성읍을 탈취한 이야기를 듣자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놓고 꾸짖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나는 자가 되게 하였도다. 나는 숫자가 적은 즉 그들이 힘을 합쳐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야곱은 여전히 딸 디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가문을 존속시키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쏘아댑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창녀에게 하듯이 돈을 지불하고 사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사건은 창세기 전체를 여러 번 읽어본 분들에게는 다른 각도에서 읽을 수 있고 다른 많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 새벽 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으로부터 또 다른 네 번째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2주 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100% dysfunctional family입니다. Dysfunctional family. 너무나도 많이 쓰기에 우리 다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function이 안 되는 family. 고장난 가정.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정.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정. 그래서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는커녕 남에게 근심이 되고 그리고 피해가 되는 가정인 것을 봅니다. 딸 레아를 보면 오빠들의 에스코트가 없이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유언에 순종해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본을 보았기에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밧단 아람에까지 가서 아내를 구했습니다. 물론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탁했듯이 부탁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증거하듯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성읍의 삶을 사모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성읍의 삶을 동경하지 말라 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롯의 이야기를 해주고 롯과 두 딸 이야기, 롯의 두 딸이 그곳 지역 사람과 결혼한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소돔이 멸망했을 때 그곳에서 같이 멸망한 이야기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간 겁니다. 그 결과 여자로서 가장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순결을 잃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2절을 보면 세겜이 디나를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더럽혔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은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다시 더럽혔다. 31절을 보면 창녀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전혀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와서 디나의 혼인을 흥정할 때 아버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100% 아버지의 권위하에 있고 따라서 딸의 결혼 조건과 딸에게 지불해야 하는 피해 금액은 100% 아버지가 결정해야 하는데 아들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아버지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한 민족 대 민족으로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인 할례의식을 이들을 속이고 대량 학살하는 계책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제넘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자유롭게 혼인하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싸구리 다 몰살시켜서 죽이라고 한 민족과 피를 섞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입이 떡 벌어지고 경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지은 자는 하몰의 아들 한 명뿐인데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도륙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뿐만 아니라 무고한 성읍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벌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아버지를 혹독하게 힐난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버지는 우리 여동생을 창녀같이 취급받도록 한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늘 눈물과 슬픔을 안겨주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누이도 늘 찬밥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누이의 영예보다 아버지의 입지와 목숨과 안전을 더 귀히 여겼다. 누이의 일로 분노하기는커녕 결혼 예물을 받고 이방인에게 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들의 비난은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고 아버지가 자신의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는 가정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의 책임, 34장에 기록된 모든 비극적인 사건들의 근원적인 책임은 100%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dysfunctional한 family, 이것의 가장이 되었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 그전에도 하나님과 수많은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비한 것까지 다 본 사람인데 저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가 된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야곱 문제의 근원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숫꽃에 이르러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땅을 샀더라. 야곱의 문제의 근원은 순례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 잠시 쉬지 않고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우리 간을 여럿 만드는 겁니다.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을 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아비의 집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은 헤브론은 약속하신 땅의 제일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고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하는 것밖에는 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목축하면서 도시 삶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돌아갈 목적으로 돌아왔는데 중도에 하차한 겁니다. 아비의 집 헤브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내가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전이 되겠다고 약속한 베델까지는 가야 되는데 베델까지도 가지를 않았습니다. 중간에 그것도 요단강 동편에 약속의 땅을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숲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몇 년을 거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약속의 땅 변두리에 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지킨다면 세겜에 단을 쌓지 말고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어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했어야 됐는데 남은 몇십 마일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방인 땅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곳에서 안주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치러야 했던 대가를 기록한 장입니다. 그 결과 일어난 딸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끔찍한 대량 학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불행한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부인 야곱,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가정들이 디스펑셔널한 패밀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보다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이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통제 밖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딸,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 댁에 새해 초마다 가서 세배하러 가면은 우리 딸 잘 있나 묻으십니다. 예, 잘 있습니다. 바람둥이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또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저 워싱턴 DC에 있는 목사님, 딸이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데 허허 하면서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 다 벽에 걸어놨는데 나중에 1년 후에 가서 그 딸 어떻게 잘 지내냐고, 곧 결혼한다 그랬는데 물론 헤어져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건하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들과 딸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고 결혼 전에 동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부모가 왜 무기력하게 손을 내밀고 어깨를 으쓱하고 사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다가 지금까지 잘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 진입하기 직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우리를 만들고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디스펑셔널한 패밀리로 변화되고 맙니다. 오늘날도 많은 부모들이 집을 짓고 우리를 짓느라고, 가축우리를 짓느라고,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비즈니스를 늘리느라고, 학위를 하고 영주권을 얻고 좌업을 얻느라고 자신의 자녀들 종교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가던 순례의 길 잠깐 보류하고 세상 일에 몰두하느라고 당연히 자녀들 제대로 교육시키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가정이 풍지박산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혼전에 동거했다가 헤어졌다 동거했다 헤어졌다 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이혼하고 이혼하고 이혼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연결된 모든 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3, 4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평생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복되게 살고 자녀들이 복되게 살고 가정 전체가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디스펑셔널한 패밀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커리어가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집을 먼저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먼저 이스타블리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마치면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똑바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한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그 산 넘어가면 또 산이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는 겁니다. 늘 영적인 순례의 길을 매일매일 끈질기게 끊임없이 감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왜 안일한 삶으로 들어갔는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을 때입니다. 자신이 20년 전 지었던 죄를 기억하면서 형이 그때 나를 죽이겠다고 달겨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형 만나서 내가 죽을 수 있겠다. 20년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옛날 형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족들 모두 강을 건너서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갖고 씨름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했을 뿐만 아니라 5분, 10분, 1시간 씨름하는 것도 죽을 지경인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죽기 살기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셔서 실제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옛날에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자신을 보고 뛰어와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동생이 많은 예물을 주겠다고 하고 거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네 가는 길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고 종들을 붙여서 보호하겠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가게 되자 믿음 생활이 해이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 바단 아람에서 라반과 같이 살 때만 하더라도 그 지독한 삼촌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라반도 없고 이제는 형과도 화해를 했고 이제는 세상의 삶의 풍지 평파가 없기에 편안하게 살고 된 겁니다. 그러는 순간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일해져서 안착하고 마굽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에서 늘 보는 현상입니다. 자신이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하면은 안 하던 결단, 의지 다 동원해갖고 주님 전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오만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은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이 지금 삶의 평지풍파를 만나갖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음 장에 나오는 3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야곱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베델까지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난 길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말씀합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자신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어려운 길 갈 때 같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늦게나마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세겜에서 정착한 것들 다 버려두고, 대단히 아까웠을 텐데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5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27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거하던 헤브론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의 뼈를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중에 하차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숫곳에서 도중 하차하면 큰일 납니다. 세겜에서 도중 하차하면 큰일 납니다. 잠깐 지나가는 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고 땅을 사고 장막을 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개구로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찬란한 예루살렘 성, 그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았기에 지상에 살면서 성읍에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막에 거하며 심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잘못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숫곳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가는 길, 헤브론까지 가는 길에 있는 중간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우리의 본향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도 꾸준히 행진하고 있는데, 아무리 주위에 많은 것들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유혹되어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중에 천성에 가서 다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